오늘 본문에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고 믿으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그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으십시오.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다 이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약속 시간 잘 지키시는 분이 있고 약속 시간 잘 안 지키는 분들이 있죠. 약속 시간 안 지키시는 분 손 안 드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 어떤 사람들은 약속 시간 막 1분만 늦어도 막 눈이 충혈이 되고 막 사람을 무시하는 거 뭐야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30분 늦어도 뭐 모이면 모이는 거고 아니면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문화마다 다른데요. 시간에 대한 개념이 우리 한국 분들의 시간 개념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Excellent. 그런데 이제 코리안 타임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최근에도 들어요 그런 말. 코리안 타임인데 뭐 이렇게 마음 조급하게 먹으세요?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많이 바뀌었죠 이제. 네,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이제 잘 지켜요. 안 지키는 사람들 막 왕따 당해요. 근데 저기 문화권마다 다 다른데요. 아프리카 타임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예, 문화권 중에서 가장 문제가 있는 시간 개념이 정말 없는 곳이 아프리카라고 그럽니다. 최근에 좀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뭐 2020년 초반까지만 해도 약간 그랬어요. 그래서 하다못해 뭐좀꽤된 일이지만 한 나라의 왕이 시간 엄수를 제일 잘하는 고위 간부에게 상을 줬습니다. 그럴 정도로 그런 상 받아요. 시간 잘 지킨다고. 그럴 정도죠. 근데 뭐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약속 1분 늦기보다 3시간 일찍 도착해서 있는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다. 이제 서구 문화니까 이제 그렇죠. 뭐 영미 문화라든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미국 사회 문화라든지 이제 시간 개념을 철저하게 따지잖아요. 아, 그 사람은 시간 개념이 없어. 그러면 신뢰를 못 해. 막 이렇게까지 하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이 시간 개념이 이제 아무래도 근대화 되면서 시계가 있고 무슨 뭐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만나서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일을 하고 하기 때문에 시간 개념이 중요하게 된 것이죠. 근데 한국에 들어갔을 때그이 서구 문명 가지고 이제 개발을 하려고 들어갔는데 서양인들이 볼때 한국 사람들이 시계도 별로 없었고 그러니까 그 개념이 없잖아요. 그래서 코리안 타임이 생긴 겁니다. 자, 그런데 뭐 어떤 문화권이건 간에 사람 목숨이 경각에 달렸을 때는 어떨까요? 그건 뭐 아프리카 타임이건 코리안 타임이건 상관없죠. 사람을 살려야 할거 아닙니까? 신속히 일해야 되죠. 그럼 어떤 문화권이건 상관없이 빨리 움직이는 게 마땅한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말도 있죠. 골든 타임 아시죠? 골든 아워라고 그러시죠. 우리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금방 배우게 되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아, 골든 타임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뇌졸중, 뭐 스트로크에 왔을 때 이제는 뭐 15분 정도를 내기까지도 하던데 그러나 원래는 그냥 1시간 이내에 바른 치료를 받는 경우에 회복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이제 골든 아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린 사람을 살리기 위해 그때 신속하게 움직여야 되는 그렇죠? 지켜야 되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은 만세를 제치고 그 사람을 살리는 게 당연한 거죠. 어떤 문화를 막론하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사람을 살리시는 예수님을 목격을 하는데 그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과는 아주 다르신 아주 충격적이기까지 한 예수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린 12살짜리 소녀 아이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땅에 엎드려가지고 간절히 다급한 상황을 말하고 살려달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데 어째 고의로 하시는 듯 다른 사람의 문제를 놓고 사람들과 말하기 시작을 했어요. 1초가 아까운 상황인데 골든 타임을 허비해 버리시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일이 터집니다. 이 아이의 정말 목숨이 경각에 달은 이 아이의 아버지는 야이로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죠. 읽으셨지만 근데 이 야이로는 회당장이라 그랬습니다. 회당장.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지 않습니까? 시나가고. 우리 교회 저쪽 맞은편에도 저 김포마켓 그쪽 그 뒤편이 회당이잖아요. 거기가 커다란 회당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여기 굉장히 유대인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토요일이면 계속 거기 그냥 걸어서 회당에 가고 그러시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이 회당은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모든 사회생활이든 종교생활이든 거기를 거점을 해가지고 모든 게 다 이루어지니까요. 근데 거기에 회당장이라고 했을 때는 사회적으로 상당히 영향력 있는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그 커뮤니티에서 그 사람을 다 존중을 하고요. 그 사람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 되고요. 그리고 또한 자기들의 관습이라든지 전통이라든지 그런 것을 잘 아는 사람들이죠. 트레디션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 발 앞에 다급히 나와 엎드린 거예요. 자기 집으로 가자고 간청합니다. 근데 이유가 누가가 지금 이 복음서에서 이유를 밝히잖아요. 그에게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에게 12살쯤 된 외동딸이 있는데 그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야이로의 딸이 외동딸입니다. 근데 12살밖에 안 되는데 죽어가는 거예요. 오랜 동안 그냥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렸으니까 어떤 일인지 모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일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지금 바로 한 1분 1초가 지금 급한 그런 상황이죠. 그 다급한 상황 속에서 야이로는 이제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근데 당시에 유대인들 지도층은 예수님에게 곁들이지 않았죠. 위협적이었죠, 오히려. 그런 게 팽팽한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였잖아요. 야이로는 그런 분위기를 잘,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체면 다 차리면서 예수님에게 그냥 도와주려면 한번 와보실래요? 뭐 이런 식으로 거만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수님 앞에 나온 그는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이런 야이로의 모습은 그가 예수님을 단지 영적인 어떤 그런 힘이 있는 특별한 위인 정도로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분은 하나님의 권세로 진정한 메시아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마음에 확신하는 바가 있었는데 딸의 생명 위기를 계기로 인해서 예수가 메시아 되심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감추지 않고 공개적으로 지금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쉬웠을까요? 다급한 상황이니까 그렇게 했지만 동시에 유대 회당장인데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를 인정하는 건 그만큼 믿음의 용기를 낸 겁니다. 자, 그렇게 용기까지 내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간청하고 그래서 움직여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신속히 움직여주지를 않으세요, 지금. 뭐 때문에 멈추셨을까요? 가시다가 멈춰버리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알고 있죠. 그죠? 다른 한 여인이 이 사건 속에 또 개입을 하죠. 멈춘 이유가 누군가 예수님 옷에 손을 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가다가 예수님께서 갑자기 멈추세요. 누가 손 댔지?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답답한 노릇이죠. 빨리 한 걸음이라도 빨리 가야 되는데 그냥 멈춰 서신 거예요. 누군가 이렇게 복잡하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막 밀고 밀리는 그런 상황인데 누가 나의 옷에 손을 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순간에 제자들 중에 가장 먼저 말했을 사람이 누굴까요? 성격상 따지면.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45절에서 내게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 부르시니까 사람들이 모두 부인하는데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선생님. 무리가 선생님을 애워싸서 밀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밀고 밀리는데 그렇게 가는데 누가 옷자락을 만졌느냐고 물으시면서 왜 멈춰 서세요? 어서 움직여주세요. 뭐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답답했겠죠. 베드로에게. 아니 빨려가서 어떻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얘기죠.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12년 동안 이 소녀가 12살인데 이 지금 예수님의 옷을에 손을 댄 여인은 또 12해 동안 혈우병을 앓던 여인이에요. 뭐 같은 그런 뭐 숫자의 어떤 그런 특별성은 뭐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뭔가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같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 옷에라도 손을 대면 나을 거라고 믿고요. 그렇게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비집고 들어온 거예요. 이 여인은 자기가 피가 계속 흐르는 그런 병이 있어서 사람들도 원치 않고 자기도 사람들 곁에 가지 않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매우 소외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의 옷에다가 손이라도 대면 내가 나을 것 같다는 그 믿음이 생긴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한 일을 아시는 주님은 행렬을 멈추세요. 그래서 누구야 누구야 이렇게 찾느라고 멈추신 게 아니라 그 여인을 집중시키고자 일부러 행렬을 멈추신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 회당장 야이로처럼 사회적으로 영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봐주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특별하지도 않았던 사람이죠.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그냥 사람들을 피하고 사람들에게 소외당하고 존재감도 거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 때문에 유대 사회의 유력한 인물인 회당장의 다급한 사정을 지금 미루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거 좀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주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좀 살펴보라는 것이죠. 어느 누구건 주님은 이걸 우리가 우선 알기를 원하신다 그래 믿습니다. 어느 누구건 각 사람의 사정은 하나님 앞에서 다를 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각 사람의 사정을 다 아신 바 되신다는 거예요. 유력한 사람의 사정은 더 많이 아시고 별로 존재감 없는 사람의 사정은 무시되는 게 아닙니다. 자칫하면 사회가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교회 속의 교회 문화도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다른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여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49절에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이. 예수께서 아직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그렇죠? 무슨 말씀을 계속 하십니까? 이 여인에 대한 얘기, 또 여인을 향한 말씀. 근데 그때 누군가 다급하게 와요. 이 회당장 집에 사람이 온 겁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따님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히지 마십시오. 이제 끝났다는 것이죠. 모든 일이 끝났다는 것이죠. 딸 살리자고 이렇게 오셨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회당장님, 이제 끝난 일이에요. 그런 얘기예요. 더 이상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실 수 있겠느냐는 그런 뜻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무리들도 있고, 제자들도 함께 있는 거예요, 다. 뭐, 야이로는 물론이고요. 그러니까 성도님 같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그 상황에? 아니, 그냥 화골 다투는 그런 상황에서 빨리 움직이셔야 되는데 웬 여인의 얘기를 시작하시고 막 그러고 계셨던 예수님.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이 전염이 될 수가 있었겠죠, 사람들에게. 제자들과 무리들 마음에 드는 생각이 당장 해결해줘야 할 일을 미루니까 이거 이렇게 된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주님이 또 지체하신 일들이 있어요. 요번 일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또 있었죠. 굉장히 다급한 상황인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몰라라 하시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어요. 언제였었죠? 기억해 보시면. 몇 번이 있었는데 뭐 금방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널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광풍이 몰아쳐서 다 난리가 났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고함치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주님, 우리가 다 죽게 됐는데 주무세요? 상관하지 않으십니까? 그랬죠. 또 있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 어땠어요? 나사로가 죽었다. 그 이틀이나 그 소식을 듣고 머물러 쳤다가 이제는 나사로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세요. 죽게 되었습니다 하고 와가지고 알려주니까 가만히 계시다가 이제는 죽었다. 그렇게까지 기다리시다가 움직이세요. 물론 저희들은 이 얘기를 압니다. 그래서 완전히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그걸 더 보이시고 메시아로서의 그와 같은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하시는 것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보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좀 더 어쩌면 우리에게 굉장히 현실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말씀하시는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좀 더 보려고 해요. 마리아 마르다가 원망스러운 그런 마음으로 계셨더라면, 여기 주님께서 계셨다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그랬잖아요. 네가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도 영원히 살 것을 믿느냐? 예, 제가 그렇게 될 것은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오라비는 죽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지 않아요? 그 마리아 마르다 마음에도요. 지금 야이로와 제자들 모두 마음에 드는 생각도 비슷한 겁니다. 주님, 정말 나의 이 절실한 이 순간의 이 필요를 알아주십니까? 내 인생에 지금 어떤 이 기로에 있는 이 상태에 대해서 주님은 정말 알아주십니까? 돌아봐 주십니까? 주님 믿습니다 하면서도 마음속에 우리가 계속해서 불현듯 잠깐만 들어온 생각은, 과연 주님은 나를, 내 이 일을 주님은 아시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마리아 마르다를 포함한 제자들과 야이로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리고 또 우리 예수님을 믿고 사는 저희들이 어떨 때는 한숨 쉬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뭔가 그냥 다 멈춰져 있고 상황은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은 그런 순간, 소망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소망의 불을 켰잖아요. 정말 그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소망을 걸고 있다는 것이 그냥 천국에서의 소망인가, 아니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지체하시는 듯한 그런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질문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오늘 바로 그 메시지가 우리가 보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그 시간 속에 내가 움직이길 원하면 너는 나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움직여줄 때 비로소 너는 나를 인정한다면 너는 나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지체하시는 것 같을 때 뭐를 가르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뭘까요? 첫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자, 골든타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어요. 골든타임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죠. 그렇죠? 중요한 거 맞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지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고 실제적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좋은 일을 우리 골든타임이라고 생각을 하면은요, 그건 우리의 이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살 소망까지 끊어진 상태에서도 소생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다 시들어 쓰러지는 것 같아도요, 우리의 몸과 영혼이 다 시들어가는 듯해도 내 마음의 바람은, 나의 모든 분깃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잖아요. 시편 기자가 시편 73편에서 그와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그 배경에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더 이상 바라고 버틸 배경이 없어진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는 대상이 예수님일 때 주님은 우리를 소생케 하십니다. 그래서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따님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들으시고 나서 야이로에게 말씀하시죠. 오늘 설교 제목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또 예수님 위에도 더 있을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요. 일이 잘 될 거야. 그러나 그렇게 그냥 어떤 막연한 어떤 그런 될 수도 있고 안 되면 그만이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근거를 가지고 주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와서 딸이 죽었다고 하고 더 이상 예수님도 할 일이 뭐 있겠느냐고 할 때 그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이 움직일 때 상황도 그런 것 같고 사람들 다 그런 얘기하고 내 판단도 그런 방향으로 더 이상 뭐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아라고 생각이 될 때 바로 그런 때 주님이 야이로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두려움이 생길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두려우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상황을 보십니까?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를 바라보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예수님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아신다. 주님 아십니까? 라는 우리 질문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대놓고 우리가 그렇지 못하더라도 주님께서 혹시 이 상황을 나처럼 간절히 바라보고 계시지는 않을지도 몰라.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아신다는 것은 우리가 열을 알면은 주님은 만 가지를 아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보이는 모든 일들은 아니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근데 주님은 아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아는 것과 주님이 아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요. 53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아이가 죽었음을 알고 있으므로 예수를 비웃었다 그랬어요. 자, 이 사람들이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죠? 아이가 죽었어요. 그거 아는 거예요. 그거 팩트예요. 사람들에게. 죽었어요. 죽었음을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니까 당연히 비웃죠. 아니, 죽었는데 뭐 아니라고 그래.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지식과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으로는 분명 아이는 죽었어요. 그들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은 보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아는 것과 하나님 아시는 것은 하늘과 땅이 다르듯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아시면은요. 아니, 먼저 사람이 아는 거는 그냥 아는 거를 그칠 때가 많아요. 그 알아서 어떻게 했다는 거야?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알지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막 정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막 많이 아는 거를 얘기해요. 그래서 어땠다는 거야? 답이 없어요. 그 다음에. 근데 하나님이 아시는 거는 달라요. 하나님은 아시는 걸로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심 때문에 아시는 것에 합당한 결과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 이유 아닙니까?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다 살펴보고 아시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사실 우리 교회만 아니고요. 역사 속에 존재한 모든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은 아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아시고 장래에도 주님 몸된,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라면 교회의 모든 일, 모든 사람, 모든 결실을 다 아세요. 자, 계시록의 말씀을 볼 때 예전에 참 깊이 주님 앞에 감사를 올린 적이 있어요.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교회들 이야기 있죠. 일곱 교회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일곱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 걸 혹시 발견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건 한 단어예요. 한 단어. 그거는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안다. 이게 글씨가 잘 안 보이실지 모르는데요. 그냥 일부러 다 한 페이지에 다 집어넣어봤어요. 세 일곱 개 다 보시라고. 계시록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또 서머나 교회를 향해, 버가모 교회를 향해, 두아디라, 사대교회, 빌라델비아, 라디게아 교회, 이 교회들이에요. 이 교회들은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어떤 그 시간의 추이에 따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교회라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하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해 그 교회, 몸된 교회에 빠짐없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공통점, 그게 안다는 거예요. 보세요. 에베소를 향해서 네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아신다고 해요. 서문화 교회, 네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버가마 교회, 네가 어디에 거주하는지를 알고 있다. 드아디라 교회, 네 행위와 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을 안다. 사대교회,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빌라델비아 교회,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라도에게 교회, 나는 내 행위를 안다. 하나님이 아시는 것은 이렇게 달라요. 우리가 아는 거하고 그냥 어떤 팩트 정도 알고 기록으로 남기는 정도를 안다는 게 아닙니다. 아는 것은 하나님의 움직이심이 있는 것을 포함하는 말이에요. 주님은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온전케 하시고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십니다. 이런 주 예수를 우리가 알고 믿을 때 우리의 장래에 대한 소망이 온전하고 견고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하잖아요. 이 성찬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주 예수를 기억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약속을 이루어졌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을 맺으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이루실까요? 이루시죠. 우리 성찬에 믿음 없이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할까요? 우리 몸의 건강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이 아이가 살아난 것처럼 영이 돌아와야 살아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사람이 살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게 정말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오늘 우리가 장갓떡을 들면서 하나님이 저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주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라는 고백의 현장이 되셔야 해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주님의 온전한 때에 사랑으로 일으켜 주신다.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친근하게 우리에게 임하는지를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54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54절 시작.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아이야 일어나라. 이 말씀 잘 아시죠? 아이야 일어나라.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울지 말라고 위로하시고 이어서 아이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죽어서 누워 있는 아이의 손을 잡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아이야 일어나라. 이건 나사로 죽어서 굴에 들어가 있었던 무덤에 들어가 있었던 나사로를 부를 때하고는 사뭇 다르시죠. 나사로 부르실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한번 해보실 분.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죠. 그죠? 네. 근데 여기는 지금 그런 톤이 아니에요. 손을 붙잡으시고 아이야 일어나라. 그러자 아이의 영이 돌아서 아이가 일어났어요.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이 병행하는 이 성경 다른 부분에 우리가 복음서 보면은 마가복음 같은 데 보면은요. 이 아이야 일어나라를 우리가 잘 아시죠? 달리다 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랬어요. 달리다 굼 이게 좀 두 가지 다른데요. 달리다는 어린 아이예요. 우리가 저기 우리 엄마들이 아이들 이제 자다가 이제 깨울 때 어떻게 얘기하나요? 아이고 이렇게 귀여운 내 강아지. 그런 식이에요. 달리다 네 귀여운 아이. 쿰 일어나 아이야 일어나. 그 마치 엄마가 아이들 깨울 때 하는 다정하고 사랑 가득 품 말이에요.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데 못 일어날 때, 얘 일어나 아침이야? 와가지고 슬슬 깨워주시면서 그거예요. 주님은 깊은 애정을 가득 담고 아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달리다 꿈이라고 하셨어요. 왜 그렇게 지금 하실까요? 바로 이거예요. 주님은 주님의 온전한 때 사랑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도 주를 믿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 때를 기다리는 자녀들 향해 얘야 일어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가 죽었듯 우리도 어쩌면 영적인 상태에서 참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를 상태에 있을 때도 있어요. 지금도 어쩌면 죽은 상태 내가 이게 도대체 뭐지? 라는 혼란 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 주님과의 관계가 마치 죽은 것 같을 수도 있고 우리 삶이 마치 아무런 어떤 그런 생기가 사라진 것처럼 실망, 혼란, 한숨이 지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올해 우리는 이제 우리 교회 가족들 사랑하는 이들을 먼저 떠내보낸 그런 가족들이 참 많았어요. 그죠? 그때마다 저희들은 서로서로 위로하고 지금도 또 그와 같은 일에서 회복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위로하지만 그는 정말 우리에게 가장 분명한 위로, 가장 깊은 사랑의 위로를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굴까요? 주님이세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힘드실 때 예수님께서 언제나 다정하게 손을 붙들어 주시고 얘야 일어나라 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향해 일어나라고 하시면요, 붙잡아 일으키시면 어떤 한숨, 어떤 은혜, 어떤 권세, 어떤 것도 그 힘을 막지 못해요. 주님은 회복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온전히 회복해 하시는 회복의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이세요. 우리 연말 연시 아무리 많은 일들이 있고 바빠도 주를 사랑한다는 고백을 어느 때보다 더욱더 깊이 하실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사랑받고 사는 우리 참빛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